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저도 많이 받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역시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48장 1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구약 성경 창세기 48장 1절 76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곧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 하에서 함께하리라. 내게 가나에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른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여 이끌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네 조부 이스라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22절까지 48장을 이렇게 다 읽었습니다. 예. 새해가 돼서 요즘은 그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디지털 시대라 그럽니다. 저 뒤에 이제 시계가 보이는데 숫자로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표시되는 걸 이제 디지털 시대라 그러죠. 예, 이제 시계가 물론 밑에 또 아날로그 시대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새해가 돼서 인사를 할 때도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디지털적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올해 여러분 카드 쓰시면 손들어 봐요. 카드. 봐요. 다 디지털이잖아요. 그죠? 뒤지털이 아니고 예. 예, 디지털이라는 건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제 요즘은 카드 쓰는 게 거의 이렇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 좀 카드를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신 목사님들에게도 카드를 좀 쓰시고 또 부모님들에게도 이렇게 카드를 좀 쓰시고 또 카드 쓰기 어려우면 우체국에 가면 그 우표 안 붙여도 되는 연화장이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 연화장도 이렇게 써서 새해에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보내면 그 받는 즐거움이라는 게 그게 또 무시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요즘 뭐 스마트 시대라 그러는데 스마트가 무슨 뜻이죠? 스마트가 무슨 뜻입니까? 예, 스마트가 무슨 뜻이냐면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똑똑합니까? 똑똑하지도 않으신 분들이 그 똑똑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스마트폰 좀 고생스럽지 않아요? 물론 편리하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똑똑하게 만들려고 하겠지만 예? 어떤 아이가 시험을 쳐서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뭐 시원찮은 거예요. 다 50점, 60점, 60점, 62점, 54점.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야 너는 어떻게 성적이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다 그래요 그랬어요. 다 고만고만해요. 야, 무슨 소리 하냐. 야, 옆집에 철수는 95점 막 97점, 98점 그렇던데 아이고 엄마 아빠 그 집은 달라요. 걔네 집은 달라요 그래요. 뭐가 다른데? 걔네 엄마 아빠가 똑똑해요. 그러면 자기가 점수를 못 받은 것은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똑똑하면 나도 90점도 받고 100점도 받을 수 있는데 엄마 아빠가 세상에 엄마 아빠가 100점 맞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이 정도면 엄마만큼은 하고 있어요. 아빠만큼은 하고 있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SNS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예? 뭐 메시지 뭐 보내는데 그 재밌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를 이제 막 보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어디서 그렇게 그림을 찾아가지고 보내는지 어디서 그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보내는지 그 나오는 동영상 또 그 나오는 그림보다도 예? 카드가 훨씬 좋아요. 내년에 우리 카드 보내십시다. 예? 저도 올해 카드를 좀 많이 이렇게 매년마다 카드를 많이 쓰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계셔서도 감사하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지내시는 사모님도 참 이렇게 감사하고 동역자들도 감사하고 예? 또 형제 자매들도 감사해요 안 해요? 참 형제 자매님들도 이 한 해를 지나면 늘 붙는 수식어가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그죠? 일도 많고 또 어려움도 많고 그 어려운 것을 다 이기고 예? 여기 이제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잖아요. 예? 여러분 지난 2013년 한 해 지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어려운 일도 많고 또 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 다음 뭐예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세상에 보면 죽을 일이 쌓였어요. 그죠? 세상에 빅뉴스, 톱뉴스가 무엇이 톱뉴스예요? 사람이 많이 죽은 뉴스가 톱뉴스예요. 죽은 뉴스가 톱뉴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근심된 일도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여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한 해를 예? 진짜 그 오는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오는 고통을 하나님이 예? 다스려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면 어떻게 하지요? 그 말만 감사합니까? 뭐 누가 늘 입만 가져다닌다 그러더만 말만 감사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예? 이렇게 카드도 보내고 또 이제 뭐 오늘 광고 보니까 아프리 카 프로젝트 한다는데 참 감사하니까 연보도 이렇게 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또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매점 앞에 지나가면은 목사님들 지나가면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아유 목사님 오세요 하고 뭐 음료수라도 하나 사드리고 하다못해 좀 지금 털털한 커피지만 커피라도 한 잔 빼드리고 또 교회에 있으면 또 교회 어른들도 계시고 모친들도 계시고 교회 모친들이 계신 게 참 좋더라고요. 예?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교회에 있는 이제 노인네들이 저의 어머니고 저의 아버지더라고 진짜. 예? 또 교회 동역자들도 예? 저희 형님이고 아버지고 부모님들이더라고요. 그래 이제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예? 그래 그 이제 SNS 보내는 그 글에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예. 깨하고 소금하고 합하면 뭐가 됩니까? 예. 그죠. 깨소금이 된대요. 저는 깨소금을 이렇게 쓰면서도 깨하고 소금하고 합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그 간단한 것도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하고 소금하고 합하면 깨소금인데 예? 깨하고 설탕하고 합하면 뭐가 됩니까? 그거 따라서 깨설탕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깨설탕이 아니고 설탕은 맛이 어때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거지. 말이 되지요, 그죠? 예,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2013년은 우리가 깨소금 같은 이제 고소하고 짭짜로니 하고 이제 이런 좋은 세월을 보냈다면 2014년은 깨달음으로 좀 살자. 좀 깨닫자. 예? 여러분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요 전부 다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자기도 바꾸지만 다른 사람도 바꾸었단 말이에요. 영감이 뭡니까? 영감. 영감은 영어로 inspiration입니다. 그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도에 뭐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뭐 많은 일들이 있는 중에 또 사람들도 많이 이제 죽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로 있었으니까 남아공에 이제 흑인 초대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이제 홀리타타 넬슨 만델라. 이게 이제 그 부족 이름으로 홀리타타 넬슨 만델라. 이름을 마디바. 그럼 마디바라는 건 아버지 이런 뜻인데 흑인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예. 이분이 예. 젊었을 때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남아공에 이렇게 왔는데 그때 남아공에 이제 백인들이 그 흑백 분리 정책, 아파르타이트라는 흑백 분리 정책을 써서 화장실도 백인이 가는 화장실, 흑인이 가는 화장실, 가게도 백인이 가는 가게, 흑인이 가는 가게, 어디 뭐 관광을 가더라도 백인 구역, 흑인 구역 다 나누어 놨어요. 예, 다 나누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막 흑인 구역에 백인이 안 들어가지만 백인 구역에 흑인 들어오면 막 두들겨 패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하늘 아래 사는데 피부 색깔 좀 다르다고 뭐 어? 그렇게 차별하고 흑백 이야기를 하고 그러냐. 하늘 아래 사는데. 아, 네가 뭐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고 나는 뭐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예? 이게 뭐 흑인 백인이 옵션입니까? 어느 나라를 선택하는 게 출생의 옵션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에도 기본 사양이 있고 옵션이 있잖아, 그죠? 옵션에 브레이크를 좀 잘 듣게 하려면 아 ABS 브레이크를 넣는다.
아니면 뭐 썬루프를 넣는다 이런 옵션이 있는데, 여러분 옵션적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옵션적으로 아프리카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하늘이 정한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하늘이 정한 것인데 하늘에 살면서 닌 좀 피부 하얗다고 말이지 뭐 잘난 맛에 살고 뭐 우리는 못난 취급을 받고 이거 틀린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투쟁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 투쟁을 하다가 잡혀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이제 기간이 지나 나오면 또 투쟁하고 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기를 몇 번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저 최남단 남아공 최남단에 로빈 섬이라고 있는데 그 로빈 섬에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 거예요. 몇 년요? 여러분 27년 옥살이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속된 말로 미쳐 죽는 거지 뭐. 그리고 거기서 뭐 하겠어요? 혹시 나가게 되면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칼 가는 거죠. 다 마음의 원한을 품고. 그죠? 근데 27년 있는 동안에 이제 바깥에서는 막 이제 넬슨 만델라 그 구명 운동을 막 국제적으로 이렇게 벌이고 그랬는가 봐죠. 그 27년 이렇게 있는 동안에 영감을 받았어요. 예? 뭐 제 의미를 구원 받았다는 의미로 받지 말고 영감을 받았어요. 어떤 생각을 받았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야, 우리가 우리 민족이 이 남아공이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유를 얻는데 투쟁을 해서 자유를 얻어야 되냐? 투쟁을 해서는 이게 계속 분쟁만 일으키고 다툼만 일으키고 이게 나누어지니까 투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예? 화해가 돼야 되겠다. 화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화해가 돼야 되겠다라는 예?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7년이 돼서 탁 나왔는데 27년 돼서 나왔을 때 이제 막 백인 흑인들은 야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나왔다. 이제 우리가 함께해서 저 백인 정부와 대적을 해가지고 싸워서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있는 백인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나라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자. 그런 이제 막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결집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백인들은 야 이제 넬슨 만델라 나와가지고 막 백인들과 결집을 해가지고 흑인들과 싸워 백인들과 싸워가지고 우리를 몰아내고 그러니까 막 백인들이 더 긴장하고 더 이제 무장을 하고 막 그랬는 거죠. 그 영감이 예? 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의 마음을 이제 바꾸었어요. 야. 그래서 뭘 시작했냐면 대화를 시작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지식은 많아졌어도 예? 지혜는 부족한 시대가 됐잖아요. 예? 세상에 지식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런데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예? 그 방법이 지혜거든요. 지식은 많아도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어서 얻은 지식을 사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일 먼저, 그, 1992년도에 91년도에 이제 27년이 지난 세월을 보내고 출감을 해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이 살려면 이게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연합이 돼야 되니까 대화를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인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화를 제의하고 대화를 하고 또 이제 그 흑인들 중에서도 뭐, 막, 족속들이 11개 족속이 있는데, 줄루족이 있고, 코사족이 있고, 뭐, 웅가족이 있고, 또 스와지족도 있고, 많은 족속이 있는데, 그 족장들을 찾아가가지고 막 대화를 하고, 예? 그래서 화해 화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이제 추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992년에 그 백인 대통령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93년도에 총선을 해서 94년도에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만델라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이, 백인들이 더 두려워했어요. 야, 이제 드디어 저 27년 감옥에 있었던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틀림없이 보복할 거야. 그 보복할 거라는 마음 때문에 막 굉장히 마음에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막 그 백인들이 가지고 있던 집을 헐값에 팔고 다 자기들 그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했는 거죠. 그래서 뭐 영국으로도 돌아가고, 예? 그 뭐 아일랜드로도 돌아가고, 또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로 막, 그때 집 사면, 집을 샀으면 굉장히 헐값에 샀대요. 그때 그 94년도에 그 있었어야 되는데, 예. 항상 보면은 뒷북치더라고요. 그죠? 예. 제가 어린 시절을 강원도 강동면 정동진 땅골에서 지냈는데, 시골스럽죠. 정동진 있잖아요. 정동진. 해돋이 하면 그 다 가는데, 정동진에서 자랐어요. 그 해돋이 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제 그 뭐 파도가 찰싹찰싹 되는 물가에 이렇게 있는 그 바로 백사장, 거기 제가 어린 시절에 잠을 자던 곳이거든요. 거기가. 여름에 더우니까, 예? 우리는 집도 가깝고 그래서 뭐 바닥에 까는 거 하나, 혼잎을 하나, 변화덮을 혼잎을 하나 이제 가져와주고 이제 딱 깔고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또 이제 저녁에는, 낮에는 바다가 있는 곳에는 낮에는 육풍이 불고 밤에는 해풍이 불어요. 밤에 이제 바닷바람이 싹 불어오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 탁 잠 자다가 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럼 쏟아내고 쏟아져도 뭐 얼른 뭐 입을 뭐 감아가지고 뭐 다 집에 와서 이제 또 집에서 이제 소나기 피하기도 하고 탁 잠을 자고 이제, 예? 여름에는 또 이런 시간에 또 날이 밝아지잖아요. 그죠? 제가 전주에서 학생 캠프 하다가, 예, 여기 이제 새벽에 달려와서 여기서 아침을 먹었는데, 예? 7시 넘어도 깜깜하더라고요. 아, 이런 차도 별로 안 다니고. 그래 왔는데, 여름에는 뭐 5시 전후 되면 이제 동력이 밝아지고 그러잖아요. 탁 쫙 밝아지고 해가 진짜 막 붉은 해가 쫙 떠오르면 진짜 기분이 째지는 거예요. 야, 너무 기분이 좋은 뭐 뭘 안 줘도 마음이 막 푸근하고, 예? 그 옛날에 누가 부른 뭐 영일만 친구라고 있는데, 영일만 친구야 그러듯이, 예? 저 그 노래 이제 되게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딱 해가 탁 뜨면 또 이제 파도가, 바다가 잔잔하면 막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 거기 이제 막 물속에 바로 뛰어들어서 세수할 것도 없어. 예? 바닷물로 나가서 세수합니다. 예? 팍 뛰어들어서 막 수영하고, 네? 그랬던 장소인데 지금은 엄청 유명해지고, 뭐 모래시계라는 그 뭐 드라마를 만든다고 거기가 유명해져가지고 관광지가 되고, 높은 산에 보니까 막 큰 범선을 하나 갖다 놓고 무슨 뭐 찻집을 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아유 또 세월이 지났지만 야 그때 그 땅 좀 사놓을 걸 싶은 거예요. 땅 좀 사, 항상 뒷북을 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많죠? 야, 저 땅이 저렇게 비싸질 줄 알았으면 땅 좀 사놓을 걸 싶고, 그때 저거 한 평에 만 원도 안 했는데, 예? 그때 한 평에 만 원도 안 했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이렇게 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쨌든,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그 영감을 받아서, 예? 이제 이렇게, 예? 화합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어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뭐 흑인이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이제 흑인들에게 자유가 오는 것 같고 그렇지만 속에 마음으로는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는. 그런데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1995년에 이제 축구도 월드컵이 있지만 그 영국 연방국들은 럭비를 해요. 럭비하고 그 다음에 크리켓이라는 경기를 하는데 모든 경기가 그렇지만 룰을 모르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나원 갔는데 크리켓이라는 경기를 하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럭비는 이제 뭐 좀 알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들 학교에도 럭비부가 있고 그래서 그 럭비를 하는데 막 럭비가 예? 그 세계 축구 월드컵보다도 막 그 남아공에서는 대단한 인기인 거예요. 또 특히 이제 국가 대항을 하면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멋있고 막 예? 또 진짜 남자다운 경기인 것 같아요. 막 부딪히고 막 스크럼 짜고 밀고 막 자빠지고 막 예? 이 럭비는 공을 이제 나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뒤로 주는 거지 앞으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 주고 내가 빠지고 또 뒤에 주고 내가 빠지고 뒤에 그래서 이제 가추라이를 하면 이제 예? 점수가 5점이 올라가고 점수 5점 올라가면 또 킥을 하면 이제 넣으면 또 2점을 주고 이제 그런 점수제인데 이제 결승을 뉴질랜드하고 두 나라가 다 붙게 되는. 그런데 럭비는 백인 경기지 흑인 경기는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백인 경기지. 그런데 이 만델라 대통령이 그 운동장에 자기가 장례식에 했던 그 FNB 스타디움에 딱 나타나가지고 백인 주장 그 유니폼을 턱 입고 나타난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 연합을 위하여. 화목을 위해서. 딱 입고 나왔는데 백인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장한테 얘기를 했는 거예요. 부탁한다. 이 경기를 이겨야 된다. 이 경기 이겨야 흑백이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같이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비밀리에 주장하고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 이제 막 점수가 막 아슬아슬하게 이제 이렇게 돼가다가 마지막에 예? 트라이를 다 해가지고 뉴질랜드를 이기자 이 백인 흑인 할 것 없이 저 다 막 하나가 됐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위기를 이제 이렇게 대화로 소통으로 예, 그 보복이 아니고 예? 사람들의 마음을 연합을 하면서 이 나라를 같이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하면 오늘 읽은 창세기 이 48장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얘기잖아요.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또 미움을 받아서 팔리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도 하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제 그러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어서 이제 총리가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제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됐을 때가 30살이니까 요셉이 몇 살에 팔렸습니까? 예, 17살에 팔렸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1학년 때라 말이에요. 17살에 팔려서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13년이 지나고 그럼 형님들은 몇 살에 만났어요? 풍년 7년이 지났으니까 13년 지나서 7년을 더하면 20년이고 그죠? 그리고 흉년 2년 때 왔잖아요. 22년 만에 형님들을 만난 거예요. 예. 여러분 22년 만에 형님들을 만났는데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하게 하고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살이도 하게 하고 그 세월을 다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는 22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자기 생애에 행해 주신 많은 영광스러운 일로 인해서 요셉의 마음은 너무 벅찬 거예요. 이제 풍년이 왔는데 요셉이 얘기한 대로 풍년이 왔잖아요. 요셉의 마음에는 풍년보다도 뭘 기다립니까? 흉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왜 흉년을 기다립니까? 요셉은 그 형님들이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맞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애굽에도 풍년이고 그런 풍년이면 가나안에도 풍년이다 말이죠. 풍년 때 내려와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뭐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도 먹을 게 있는데 뭐 하러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풍년이 왔는데 풍년이 오니까 이제 곡식을 저장해야 되니까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하기 위하여 곡식 저장 창고를 짓고 지방지방마다 이제 다 곡식을 저장하도록 해놓기는 하지만 야 풍년아 빨리 가라 풍년아 빨리 가라 누가 뭐 새해를 연년 그런데 2년아 빨리 가라 3년아 와라 그러고 뭐 3년이 오면 2년은 좋은 년인 줄 알았더만 2년도 지나간 년하고 똑같은 년이네 하고 제가 괜한 얘기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이 누가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진짜 요셉의 마음에는 풍년이 빨리 갔으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옷을 사려고 하는 좋은 양품점에 가서 좋은 옷을 싸게 샀으면 그 누구한테 막 말하고 싶어하네요.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야,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좋은 옷을 요즘으로 말하는 명품 옷을 참 싼 값에 샀다. 막 알리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요셉의 마음에는 22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그가 종살이도 하고 막 오해를 받아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풍년아 빨리 가라 풍년아 빨리 가라 흉년아 와라 흉년아 와라 그래야 형님들이 내려온다. 형님들이 내려온다. 여러분 17살에 집을 떠났으니까 22년 지나는 동안 참 아버지도 보고 싶을 테고 가나안이 고향인데 고향도 생각이 날 수도 있었을 테고 형님들도 못 됐게 했지만 또 팔았지만 야 루벤 형님 어떻게 지낼까 시므온 형님 어떻게 지낼까 아이고 나 팔아먹고 은 20개 챙긴 유다 형님 어떻게 지낼까 막 궁금해지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발견되기 전에는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 유다 형님 나 팔았지 두고 보자 그래 갓 아셀 형님들 나 발로 주차하면서 팔아먹었지 파는데 동조했지 막 마음에서 분한 마음도 막 일어나고 막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딱 발견되고 나니까 그동안에 형님들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들이 좀 봄날에 눈 녹듯 다 녹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한이 생기 안 생겨요. 원한이 생기죠. 분함도 생기고 억울함도 생기고 야 나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왜 저 나를 이렇게 오해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그렇게 체크하고 그러지? 그래서 마음에 막 원통함도 생기고 억울함도 생기고 분함도 생기고 사람이 사는 동안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딱 마음에 발견이 되면 그 원한 분통 그 마음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억울함 이게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 녹아요. 저도 그랬어요. 예? 제가 83년에 구원을 받고 87년에 전도자가 돼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2000년에 선교를 나갔다가 2009년에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요, 내 뭐 잘못했는데 싶은 거예요. 내 뭐 잘못했는데 내 뭐 선교 나가서 고생한 거 말고 없다 막 이런 마음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요. 뭐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어 가가지고 교회 세워놓고 땅 사놓고 좀 꼴짝이지만 예? 그래 이렇게 나왔는데 뭐 잘못했는데 싶은 거예요. 예? 할 말이 많은 사람은 아직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자꾸 변명도 많아지고 할 말도 많아지고 막 예? 자기의 오름을 막 나타내는. 제가 한 번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읽는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거죠. 불렀어요. 야, 네가 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냐? 네 청지기 사물을 세마라. 네가 그 청지기 사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리라.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데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 허비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말을 하자 이제 청지기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주인이 내 청지기 사물을 빼앗아가면 내가 뭘 하겠나. 내가 그래 노가다나 하지 뭐 하고 이제 뭐 땅 파면 되지. 노가다 중에 제일 힘든 게 사람 땅 파는 거예요. 군에 가면요 벌칙 줄 때 땅 파고 묶고 땅 파고 묶고 땅 파고 묶고 너 삽 높이만큼 파 파면 그 다음 뭐예요? 묻어 또 삽 높이만큼 파 팠어요 묻어 그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청지기가 생각하니까 야 내가 진짜 이거 땅을 팔라니까 아이고 이거 허리가 아파서 이거 어떻게 파겠냐. 예? 허리 아픈 사람들 뒤에 다 앉아 계시는데 저 의자 하신 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 바닥에 앉으시면 허리 튼튼하신 분들. 네. 요즘 우리 사역자님들도 경로 우대석이 생겨가지고 사역자 모임 가질 때 허리 튼튼한 분 앞에 앉고 경로 우대석 저 뒤에 의자를 갖다 놓고 사역자 모임을 하더라고. 네. 그래 땅을 파자니까 힘이 없고 야 그럼 어떻게 하냐? 아이고 뭐 내가 뭐 올바른 직장이라도 있나 그러면 사람들에게 구걸에다 해도 빌어서라도 먹어야지 가가지고 아이고 저 뭐 아침 좀 주세요 뭐 좀 하려 그러니까 이전에 주인 밑에서 청지기 역할을 할 때는 막 소리 떵떵 치고 어이 자네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어 하고 막 정직이님, 뭐, 밀 50석만 좀 빌려주세요. 야, 이 사람아, 자네는 지난번에도, 이자도 제대로 못 냈잖아. 이번에는 50석 안 돼. 30석만 가져가. 아, 뭐, 50석은 있어야 우리 논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밭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무슨 소리야? 아니, 안 돼. 막, 그, 큰 소리 쳤는데. 이제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갖고 빌어먹으려 그러니까, 참, 마음 많이 낮춰야 돼, 안 낮춰야 돼. 마음이 그렇게 안 낮아지는 거죠. 예? 마음이 낮으면 뭐 빌어먹는 게 뭐 문제예요. 그죠? 예? 마음 낮은 사람 어디 가서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마음 높으니까 배고픔지. 예? 그래, 야. 그럼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옳지. 일단 보자. 장부를 딱 보니까 자기가 청지기 사물을 볼 때 적어놓은 장부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A라는 사람이 빌려간 예? 기름의 수량이 있고 B라는 사람이 빌려간 밀의 수량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아, 모시 좀 오시오. 다 왔어요. 당신 우리 주인에게 빚 얼마나 졌소? 아, 예, 제가 밀 100석을 졌습니다. 밀 100석? 아, 내가 깎아주겠소. 예? 청지기님이 이걸 깎아주신다고요? 말은 안 해도 청지기가 안 볼 때 돌아가지고 돌았는가 보다.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얼마나 밀 80이라고 써라. 이래도 됩니까? 아, 이래도 돼. 내가 책임질게. 이래도 돼. 아, 정말요? 아, 된다니까. 내가 주인 도장 가지고 있어요. 봐, 주인 도장이 있잖아. 나한테 맡겨놨다니까. 내가 꽉 찍으면 끝이야. 예? 아, 그래, 알겠습니다. 80. 도장, 주인 도장 찍어요, 도장 찍어. 그래, 걱정하지 마. 딱 찍어. 야, 밀 20석 감해 주는데 막 너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자네 얼마나, 아, 기름 100마리. 어, 기름 100마리나 많이 졌네. 내가 이번에 바겐 세일 할게, 바겐 세일. 50%로 딱 깎아서 기름 50마리. 예? 아니, 주인님, 이거 주인님에게, 그 청지기님에게 일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 일 생겨도 괜찮아. 일 생겨도 괜찮아. 아이,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누가 봤어요? 주인이 팔짱을 끼고 저 청지기가 어떻게 일하나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함으로. 제게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함으로. 자, 따라합시다. 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함으로. 자, 여기 두 반대되는 단어가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옳게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일을 할 때 옳게 하려고 그러고,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말로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잘하려고 그러지, 그 잘하려고 하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일을 잘하려고 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너 옳지 않은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이 왜 일을 잘하려고 합니까? 왜요? 옳지 않으니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요즘 뭐 한국에 뭐 아이돌 그룹 그러는데, 예? 막 아이돌 그룹 만들어가지고 막 춤추게 하고 막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런 게 다 뭐냐면 요즘 대리 만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유럽이나 뭐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그 운동할 때, 축구할 때 보면 막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모여서 보잖아요. 그 왜 그래요? 자기가 못 차니까 그냥 그 막 잘하는 막 빠른 사람들 공짜 알찬석 갖다 놓고 그거 보면서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예? 옳지 않은 사람이 옳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옳지 않은 사람이구나. 주인은 청지기를 보면서, 야, 네가 하는 일은 정직하다마는 옳지 않은 너는 옳지 않은 사람이야. 그럼 옳지 않은 네가 일을 정직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문제를 만드는 줄 알아? 야, 내가 문제를 정말 많이 만들고 문제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왜? 내 자신이 옳지 않은 사람인데. 내 자신이 옳지 않은 사람인데. 그럼 옳지 않은 내가 청지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야, 뭐 빚을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기름을 내주고, 뭐 밀을 내주고, 쌀을 내주고, 예? 뭐 배추 시종자를 내주고, 뭐 감자 시종자를 내준다 합시다. 그러면, 야, 이거 시종자 주는 대신에 이자가 얼마인 줄 알아? 내년에 농사에서 얼마 갚아? 갚아 막 꼬박꼬박. 그러면 막 사람들이, 없는 사람은 자꾸 은혜 입으려고 그래, 안 그래요? 사정해요, 안 해요? 없는 사람은, 아이고, 청지기님 좀 봐주십시오. 이번에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요. 아, 우리가 이자로 10섬을 드려야 되는데 5섬밖에 못 드리겠, 안 돼, 10섬 가져와!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예? 그 주인에게 빚을 가져간 사람들이 청지기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못난 인간,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산지 아는데. 넌 원래 못난 사람, 너 옳지 않은 사람이잖아. 어쩌다가 그래, 주인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청지기가 됐는데, 네 뭐 잘났다고 말이지 큰소리 뻥뻥 치고 사냐? 너 옳지 않잖아, 너. 그거 다 알아요. 기름 빌려간 사람도 알고, 밀 빌려간 사람도 알고 다 아는데, 막 자기는 막 칼같이 한다고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시는 삶은 그렇게 안 사시더라고. 네? 목사님은 늘 틀린 마음을 가지고 사시더라고. 우리는 우리도 내가 틀렸는데도, 네? 내가 옳지 않은데도, 내가 옳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삶도 내가 옳지 않으니까 나는 아무리 살아도 옳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옳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가지고 살려고 하고 옳지 않은 자기를 가지고 사니까 삶을 잘못 사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 이제 20섬을 감해주고 50마를 감해줄 때 감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됐겠어요? 야, 저 청지기가 이제 제정신 차렸구나. 저 청지기가 이제 저 옳지 않은 사람인 걸 알았구나. 이제 친구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이제 동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렇게 살았더라.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를 판 형님들이 막 진짜 막 밉고 기회만 되면 하는 마음을 갖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 발견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고 나니까 이걸 형님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 형님들이 막 기다려지는 거죠. 예? 형님들이 막 기다려지는데 이제 풍년이 지나고 흉년 1년이 됐는데 흉년 1년이 됐어도 형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요? 풍년 때 좀 예? 모아놨던 거 먹느냐고 1년째는 안 오더라고. 흉년 2년이 되자 형님들이 양식 사는 자 중에 왔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형님들이 오셨네요. 형님들이 마음으로는, 그죠? 마음으로, 야, 형님들이 오셨네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예? 형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 형님들이, 예? 참 너무너무 반가운데, 바로 자기를 드러내지는 못하죠. 요셉이 이러저러한 사건 후에 자기를 드러냈는데 그리고 22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이야기를 쭉 이야기했는데 형님들이 믿어서 안 믿었어요? 믿어서 안 믿었어요? 안 믿더라고요. 참, 22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마침내 총리도 되고 그랬는데 22년 동안 형님들은 여전히 22년 전에 동생 요셉을 팔았던 그 마음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럼 22년 동안 아버지도 계속 속이고 있어 없어요? 아버지도 계속. 아버지 볼 때마다 아버지가 아이고 내 아들, 아버지가 늘 채소국 갖다 놓고 아이고 짐승이 먹었구나 이놈 요셉 그러고 그럴 때마다 아이고 사실은 우리가 팔았는데 팔았다고 말도 못하는 우리가 팔았는데 야, 아버지에게 말할까? 예? 야 유다 너 먼저 얘기해. 아이고 형님 벌써 세월이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얘기 못합니다. 야 그래서 아버지가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죽은 게 아니고 팔았다고 얘기해야지. 팔았으면 죽지는 않았을 거 안았고 어디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빨리 얘기 못 합니다. 아무도 얘기 못 하는 거예요. 22년 전에 동생 요셉을 팔았던 그 순간 형님들의 삶은 정지돼 있었어요. 사실 생각이 정지돼 있는 거죠. 왜요? 영감이 없어서. 인스피레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감이 들어오면 영감이 삶을 바꾸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거나 예?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도 그 영감이 들어와야지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노력이나 애를 쓰고 수고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제 이야기를 돌려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잠깐 하십시다. 전 경북대 총장을 하신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이 고향이 경남 합천이랍니다. 경남 합천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뭐 잘 살지 못하는 집인데 그 아버지가 그래도 사람 만들려면 큰 도시에 가서 공부해야지. 그래서 대구에 가서 공부를 시켰대요. 중학교 유학을 시켰다는 거죠. 이제 중학교 이제 다니는데 1학년 8반에 다녔대요. 예? 1학년 8반 다니다가 이제 여름 방학이 돼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통지표를 턱 받아보니까 1학년 8반 68명 중에 68등. 이야,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도 경남 합천 시골에서 못 사는 집인데 그래 어째저째 해서 시골이 도시에 와서 공부를 시킨다고 했는데 야 내가 반에서 꼴찌를 한 이 통지표를 가져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되겠나. 야 그래서 예? 술을 썼어요. 예? 고쳤어요. 다. 저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고친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왜 칼 끝으로 삭삭삭 이제 고칠 때 3자는 고치기가 쉬워요. 3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하나 3을 더 만들면 8자가 되니까. 그런데 68등을 1등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게 쉽습니까? 68을 지우고 1을 딱 써놨는 거예요. 68명 중에 1등. 그리고 이제 딱 통지표를 가지고 딱 가지고 저 아버지 천석이 왔습니다. 아 그래 공부한다고 고생했다. 예, 아버지의 성적표에 있습니다. 딱 보니까 68명 중에 1등인 거예요. 이야, 천서가 네가 1등을 했구나. 예, 아버지 1등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아버지 이외에 아버지니까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아버님, 어? 아버지 천서에게 1등을 했습니다. 호호, 그 녀석 1등을 했어. 우리 집에 경사가 났구만. 그러면서 그 경남 합천의 조그마한 동네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집의 아들이 대구 나가서 대도시인데 나가서 1등을 했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 그 집에 재산 목록 1호인 돼지가 한 마리 있었대요. 동네 사람들이 아, 그 집의 아들 1등 했다며 잔치해야지 잔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아버지께서 알았네 내 잔치할게 그러면서 그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했는 거예요. 잔치를 하자마자 이 아들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1등이 아니고 꼴등인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동네 앞에 있는 개울에 가가지고 머리를 막 에이 머리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팍팍 하고 또 물속에 탁 들어갔다가 안 올라오고 막 이제 죽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게 계기가 돼서 공부를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17년 만에 교수가 됐대요. 교수가 되고 나이가 마흔 몇 살이라 그러더라. 예? 나이가 45살 됐을 때 자기 아들이 중학교를 들어갔대요. 그때 이제 고향에 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방학 때 그 사실은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네, 다 안다. 그러면서 그럼 알고 돼지 잡았어 안 잡았어요? 알고 돼지 잡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요셉이 아버지 눈이 어둡다고 이제 아이고 아버지에게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야지 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의 장막에 갔어요. 장막에 가서 아버지 제 아들입니다. 예? 제가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생들입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왼손으로는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반대니까 자기 오른손으로는 아버지 왼손을 잡고 쫙쫙쫙 뒷걸음을 쳐가지고 아들을 딱 앉혀놨는데 요셉의 편에서는 왼쪽에는 장자 므낫세가 앉아있고 오른쪽에는 차자 에브라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편에서는 오른쪽 손이 장자 므낫세고 왼쪽 손이 차자 에브라임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오른손을 중요시 여긴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 아버지 아들 제 아들들이고 아버지의 손자들인데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 내 축복하마. 그래서 딱 손을 이렇게 벌려 있다가 갑자기 손을 딱 바꿨어. 바꾸니까 오른손이 차자 에브라임에게 올라가고 왼손이 장자 므낫세에게 갔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왜 오른손을 차자 에브라임에게 갔습니까?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올리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거든. 여러분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왔는데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네 연세가 얼마냐 하고 물으니까 내 연세가 나그네 연세가 130이요 내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어도 13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실하게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자기가 요셉의 두 아들 자기에게는 손자 애굽에서 얻은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뻗쳐서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됐을 거 아닙니까? 아 그때 130년 전에 아니면 이제 애굽에 내려온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났으면 140세도 됐을 것 같고 아버지 죽을 때가 다 됐으면 야곱이 147세에 죽었으니까 145세 때나 뭐 6세 때나 그때 이제 손자들에게 안수를 더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예전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던 때가 생각이 안 됐겠어요. 그때도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복을 받으라고 별미를 만들어주시고 리브가 자기 집에 맏아들 에서의 옷을 준비해놓은 것을 야곱을 입히고 에서를 만들어가지고 너 아버지에게 나가서 복받아 하고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갈 수 없었고 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밀어넣었어요. 다 준비했어. 그때 이삭이 물었어요. 네가 누구냐? 예,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네가 어찌 이리 속히 잡았느냐? 예, 아버지 하나님께 속히 순조케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냐? 이리 와봐라. 내가 만져보자.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네. 참 말이 안 되잖아요. 목소리는 속에서 나오고 예? 만지는 건 겉인데 겉이 진짜예요? 속이 진짜예요? 그러면 목소리가 야곱이면 야곱이지 뭐. 그러면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구나. 이거는 뭐란 뜻입니까? 야곱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 안 그래? 야곱인 줄 모르고 복을 줬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복을 줬어요? 어머니 리브가 때문에 복을 준 거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기라도 밝아지는 법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장막 문 앞에 무엇이 서성거리고 막 인기척이 나고 아하 향수를 향기를 맡아보니 내 아내 리브가가 그 섰구나. 예? 네가 누구냐? 예 어머니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럴 때 야곱이 좀 안절부절하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막 장막에 쳐다보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이놈의 자식 너 야곱이라 그럼 너는 죽을 줄 아네. 자식 너는 죽어도 너 에서로 죽어.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아, 저 이 장막에 뭐가 있구나. 아 리브가가 있구나. 그렇지 내가 아는 야곱은 스스로 복을 받으러 나올 수가 없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밀어넣었구나. 내 처가 밀어넣었구나. 그거 알지 않았겠어요. 그잖아요. 그때를 탁 생각해 보니까 아 아버지 이삭이 나를 알고 복을 주었구나. 여기 야 내 오른손이 차자 에브라임에 가 있고 내 왼손이 장자 므낫세에게 가 있는 것을 안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자기가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을 때 아, 아버지가 나를 알고 복을 주셨구나. 그럼 우리의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악하고 거짓되고 형편없고 수양간에 와서 5시 반에 5시 50분에 일어나지 집에서 몇 시 일어나요? 예? 이 시간에 일어나요? 올해에서 뭐 조출하는 사람이 일어날지 몰라도 예? 우리 형편없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줄을 모르고 복 주셨겠나? 다시 말해 우리 보고 복 주셨겠나? 예수님 보고 복 주셨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거룩한 끼가 있어요? 우리에게 의로운 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 없더라고. 여러분들도 없어요. 있어요? 뭐 좀 내놓을 만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좋은 거 있습니다. 내놓으면 하나님 그거 아니야 하고 손 치우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 거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그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그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누가 더 귀해져야 되냐?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날마다 더 귀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에도 예수님 때문에 한 해를 지냈고 올해도 예수님 때문에 한 해를 지낼 것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님이 귀해져야 되는 것인데 인간이 귀해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인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거짓되고 추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예? 옳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이 마음에 정확하게 발견이 되면 예수님이 귀해지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귀해지고 그 교회 안에 세운 종들이 귀해지고 예? 또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 하나하나가 귀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 옛날 전 경북대 총장 하셨던 분이 그 45살이나 돼서 아버지에게 가서 실토를 하러 가니까 내 다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아시고 돼지를 잡았구나. 우리가 어떤지를 아시고 복을 줘야 우리가 편하지. 우리가 숨기고 가려놓은 것에 속으면서 복을 주면 언젠간 들통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고 복을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복 주세요. 나 이렇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복 주세요. 나 이렇게 모자랍니다. 이렇게 바보고 멍청입니다. 그러니까 복 주세요. 내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알고 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뭐 내가 어떤지를 모르고 속고 줍니까? 소경이라고 해서 뭐 속습니까? 아니에요. 다 아시더라. 다 아신다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2014년 한 해를 주님이 더 귀해지고 교회나 또래에게 주신 복음이 더 귀해지고 또 종들이 귀해지고 형제 자매들이 귀해지는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섬기면 복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